B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15일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미넨 안보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을 잠시 만나 이른 시일 안에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 대화를 열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추구할 것을 합의하고 국방과 경제, 기술, 여타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성명에서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야 외무상이 미국 정부의 관세 조처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정부이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죽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유럽연합 EU가 16일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나발리 씨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러시아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서 러시아 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사망 일주기라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이 그의 죽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고발한 나발리 씨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1년 전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 씨가 교도소에서 걷다가 숨졌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강화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내부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며칠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의원과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습니다. 14일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우디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고 전략적 협력국들과 상의하기 전에는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로이터통신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회담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누가 나오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맥컬 의원은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에서 사우디 회담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 회담을 조율해 마침내 평화를 이루고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가 15일 말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이날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협상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에 유럽이 참여할 전망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스톱 핀란드 대통령은 유럽인들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미래 혹은 유럽 안보 구조를 논의하거나 협상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러시아의 영토 양보와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석유 수익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광물 거래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빠졌다고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가운데 50%를 가져갈 것을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해당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담은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활용해 그와 관계를 구축하려는 우크라이나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이산가족 연회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에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두 정상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Prime Minister and I will b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and I also say peace through strength and all over th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위한 노력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겠다며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시바 일본 총리입니다.
北朝鮮につきましては日米そして世界にとっての深刻な脅威となっております。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정상 간 접촉 재개를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이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윤 기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에 아시아 국가 지도자와 가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고요. 또 집권 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진 그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일 정상회담이 일찌감치 성사된 배경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간에 그동안에 쌓였던 개인적 호감 그리고 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관계에서 일본이 갖는 중요성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담 내용을 보면요.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서두에서 새로운 미일 관계에 황금 시대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새로운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일본 총리가 반영을 해서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같은 상징적인 내용 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립된 미국과 일본 관계의 기본 틀이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확인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과 일본의 공동의 대응 그리고 또 미국의 굳건한 대일 방어 공약, 그리고 또 미일, 호주,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 안보 협력체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문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최 기자,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장문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공동성명은 크게 보면은 서문, 그리고 평화를 위한 미일협력,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일협력, 인도-태평양지역 미일연대, 그리고 일본 방문 초청 등 크게 보면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좀 핵심 내용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기존의 미일 안전보장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그 일본이 추진하는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근거해서 센카쿠열도 중국과 그 일본이 그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전보장 5조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점, 이것은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미국과 일본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 이런 것에 다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인데요. 이것은 그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일 협력입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투자, 경제 협력,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많이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특히 그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LNG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하기로 했고 일본도 이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일자리 창출 이것 등을 위해서 신형 원자로 소규모 원자로인데요. 굉장히 첨단 원자로입니다. SMR이라고 그런 것인데요. 이것을 개발하는데 그 미일 양국이 협력하자 그런 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 태평양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일본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미일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또 여러 가지 그 한미일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중국해 등에서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이를 데려오는 것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이를 강력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 일본으로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을 직접 표명했는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미한일 공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3국 협력을 이 바이든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동성명의 그 문구를 보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그리고 또 한미일, 그리고 미일 호주, 미일 필리핀 등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한일 3국 협력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두 정상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동성명의 내용은 실무자들의 그 말하자면 표현에 주로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기존의 합의를 확인한 것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인데 그동안 지켜본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기존에 말하자면 외교 문법을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또 예측 불허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한일 협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북한이나 중국이 관계된 그 인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이 공동성명의 문구와는 별개로 유념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미일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인가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미일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입장을 밝혀서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목표다 이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이것은 그 한 2주 정도 됐죠. 미국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회의 NSC가 밝힌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그 백악관 NSC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차원의 어떤 언급 이것과 결이 다른 그 언급이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을 핵보유국 뉴클리어 스테이트 이렇게 여러 번 불렀고요. 또 과거 그 대선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고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 백악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와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미국과 북한 간에 무슨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거나 회담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마련한 이 같은 원칙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미국의 진이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가지가 다 있고 지금 아직 그 협상 회담 이런 것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다소 혼재된 목표 인식 이런 것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 외교 안보 1순위는 중국에 집중돼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강조점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서 무게 중심이 좀 다릅니다. 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중시했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씀하신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견제에 있어서 그 내용과 강도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바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가 국내 총생산 GDP의 3%까지 증가하는 겁니까?
일본의 그 국내 총생산 GDP의 그 3%까지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 이상 벌써 올라간 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그 일본이 뭐 새로 밝힌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본이 이미 갖고 있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미일 그 공동성명에 반영한 겁니다. 일본 측 자료를 보면요. 일본은 벌써 그 2022년부터 방위비가 약 8조 엔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방위비를 많이 올렸고요. 계속해서 지금 8조 엔 이상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배로 늘린다. 이것은 기존의 입장을 약간 표현을 바꿔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2% 이상 올라갈 것은 이미 기존 사실이 됐고요. 이것이 올라가서 3%가 되느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그 말씀드릴 것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방위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일본의 그 경제력을 생각할 때그1%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그 일본이 이미 그 채택한 적기지 타격을 하는데 아마 쓰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지휘 통제 이런 것을 그어좀 확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 이런 것을 굉장히 뛰어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많이 사서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얘기가 안된 것이 있는데 방위비 문제는 요번에 돼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언급 안된 것이 주일 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그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주일 미군 그 분담금을 계속 올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가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는 벗어난 건가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에 대한 이 정도 대규모의 투자는 분명히 말하자면 관세 부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13일에만 해도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역에서 미국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미국도 그 해당 국가의 미국 내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본의 대규모 미국 투자로 인해서 얼마만큼 예외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나라들은 다 미국에 대한 상당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말하자면 정책에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고 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개별 그 협상에서는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강조했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곧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까요?
네, 그 북한에 의한 그 일본인 민간인 그 납치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그 이시바 총리의 그 전임 총리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안 됐던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본이 여기에 대한 의향을 밝히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동일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뭐 미국의 일종의 그 파란불 해도 좋다 이런 하나의 입장을 이제 받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본과 북한 간의 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 회담 이런 것이 바로 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전임 총리 때는 그 일본과 북한 간의 이제 몽골 등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그 접촉을 가졌는데요. 당시에 이미 이 문제가 잘 안 돼서 접촉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것을 접촉을 재개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입장입니다. 협상이나 이제 회담을 하려면은 이제 양측의 이해관계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건데 일본은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하고 이런 접촉 회담을 하고 싶지만 북한의 그동안의 입장 움직임 이런 것을 볼 적에 북한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하는 것을 볼 적에 아마 미국이 조만간 북한과 접촉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은 북한과 일본과 어떤 협상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 등 이런 것을 크게 아마 그 타결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일본과의 그 접촉 회담 이런 것을 하고 또 한국과도 무슨 회담 이런 것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큰 어떤 그 협정 회담을 한 다음에 일본하고 일본과 한국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그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본이 설사 움직인다 하더라도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스바 총리는 여러 형태로 미북 교섭에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 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가 요 바로 이 발언 전에 한 내용을 보면 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일본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 내용은 말하자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과 대화나 이런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면 그 형태는 말 그대로 실무자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상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다각도로 이제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추진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말한 것이죠. 가령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이 정상 간 탑다운식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실무자 차원에서의 여러 말하자면 만남들이 토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갖게 되는 것은 미국 이 북한과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과 긴밀히 좀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얘기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날 방영된 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얘기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그 평소 그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인식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상 이것을 그 다시 한번 그 이번에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을 추진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같은 의지, 의도 이런 것이 있는 게 확실하긴 하지만 지금 그 미국도 여러 가지 그 외교 현안, 더 긴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금강산 내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서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이 한국이 돈을 내서 지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산가족 면회소뿐만 아니라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시설물들이 한국 자본으로 건설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개성에서 이 일찌감치 북한이 폭파했던 이 남북 공동 사무소가 있죠. 이것도 이제 한국 정부가 그 돈을 대서 지었던 것이었고요. 또 금강산 지구에 이제 그 해금강 호텔이 있고요. 이거는 현대 아산이 지은 겁니다. 또 금강산 문화회관이 있고 또 온정각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이런 것에 대비한 시설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순조롭고 또 진전을 보고 있을 때 한국의 자본으로 설립된 것들이고요. 이산가족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지난 2003년에 그 남북한이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2005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은 미화로 약 38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본이 들어간 이 한국 정부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그렇게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한국의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들에 대한 철거를 이미 계속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시설들이 있긴 있나요?
이제 뭐 사실상 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그 2000년 들어서 이제 그 남북한 간의 그 화해 기류가 당시 조성이 됐었고요. 특히 그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국의 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을 했고요. 저도 금강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현대 아산 에서 지어놓은 여러 가지 위락시설, 온천시설, 또 뭐 해금강 호텔, 금강산 문화회관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돈을 내서 이산가족 그 면에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소방서도 그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북한이 아시겠지만 그 2022년부터 여러 가지 그 시설 이런 것을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현대 아산 소유의 그 해금강 호텔, 또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또 구룡빌리지 이런 여러 가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을 다 없앴고요. 이어서 북한이 이번에 그 이산가족 면에서 이런 것을 그 없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강산에는 한국의 그 민간 기업 현대아산과 한국 정부가 세운 거의 모든 시설이 다 철거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왜 굳이 면회소를 철거하는 걸까요?
예, 북한의 이런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이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부정 이것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남북한의 그 말하자면 특수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확정한 그런 관계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남북 간의 말하자면 악화된 관계 여기에 입각해서 북한 땅 내에 한국 시설들을 다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그 2019년에 하노이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적대적인 말하자면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대북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핵무장을 강화하고 또 남북 간에 이제 굉장히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말하자면 한국 쪽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를 이제 점차 구체화하고 또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요것은 뭐 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10월이죠. 그 북한이 그 대대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이 그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그 침투시켜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 당국이 그 평양 인근에 그 추락된 무인기 사진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한국 그 무인기라는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 이런 것도 함께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한국의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부인을 한 것도 아니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왜 한국 국방부가 확인해 줘야 하느냐 이런 입장을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당시만 해도 이 문제가 좀 미스테리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 북한이 그 이카우 그러니까 국제 민간 항공기구죠. 이카우에 진상 그 조사를 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한 것은 이카우가 무슨 평양에 와서 조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낸 것이 틀림이 없으니 한국에 대해서 이카우가 좀 조사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좀 그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긴 한데요. 한국 정부는 일단 그 이 같은 그 이카우의 그 진상조사 요청과 관련해서 이카우를 정치화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밝힌 건 아니지만 이카우가 이 같은 그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진상 조사를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인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국제 민간 항공 이카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개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상당히 큰 말하자면 국제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쟁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이 최대 규모의 전쟁, 거의 3차 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대규모 전쟁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미 집권을 하면 최우선 과제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즉각적으로 종전협상에 나서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정상 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침들을 확인했고요. 이 특히나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상호 그 말하자면 상대방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 외에 그에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할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실체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합의 자체가 굉장히 이제 국제 말하자면 현안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상당 기간 떠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 못하는 건가요?
분명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그 백악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아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이 같은 전화 통화를 마치고 이제 이 같은 발표를 했는데요. 백악관에 이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발표에 기자들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통화 협상, 종전 협상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참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직답을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평화를 원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만 했지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평화 협상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같은 종전 협상, 그 평화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회담 협상 이런 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유럽,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앞뒤 전후 사정을 보면 아마 그 우크라이나가 참여를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식,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어떤 그 모종의 그 협상해서 그 협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라. 이런 식의 그 간접적인 참여 방식을 미국이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1985년 북한 청진에서 태어난 김성열 씨. 2004년 한국에 정착한 김성열 씨는 2018년 꿈에 그리던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떠났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한 노력 끝에 2021년 학위증을 받았고요. 지금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성열 교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효원 기자입니다.
일단은 남북관계 또 출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 이론이나 국제정치 이해를 가르치는 교수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적합한 지원자였지 않았나.
2023년부터 부산외대 정교수로 일을 시작한 김 교수. 그는 현재 국제정치 이론과 남북관계 이론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는 한국에 정착한 뒤 처음부터 교수를 꿈꾸진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석사를 하면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교수가 되고 싶구나라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북한에 인재들은 많지만 그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내가 교수가 돼서 청진이 고향이니까 청진NC에다가 지금도 뭐 대학교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거기. 근데 거기다가 좀 글로벌한 어떤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사실 북한 지역을 좀 발전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가 돼서 나중에 북한으로 가가지고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교수라는 꿈을 품게 된 김성열 씨.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 교수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바로 대학교 교수가 되면 다 좋죠. 근데 사실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참 힘듭니다. 일단은 학술지 논문이라고 하는 연구 실적이 다 있어야 될 저는 사실 학술지 논문이 없었어요. 그때 박사학위를 받을 그 시점에.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2022년 4월에 한국국제정치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 논문이 실렸고 그해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연구원을 뽑는다라는 공고가 있어서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더니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랑 하는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거를 담당하면서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을 쓰고 그 거기 있으면서 또 이제 통일부 연구 영역이라든지 뭐 다양한 연구 영역을 좀 받아서 학술지 논문을 계속 썼죠.
그렇게 교수가 되기 위한 연구 실적을 쌓아가기 시작한 김 씨에게 어느 날 부산외대에서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2023년에 하이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석사, 박사 뭐 이런 교수님들이 참고하는 사이트인데 거기 뭐 취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 키워드를 내가 검색하면 그 관련된 직종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교전공 쪽으로 공고가 떠 있길래 거기 지원을 하게 됐고.
그렇게 김 교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의 정교수가 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현재 외교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어떤 과목을 가르칠까요?
일단은 국제정치 이론이나 국제정치 이해, 그다음에 공공외교 하고 있어요. 대학원 수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학기로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 그다음에 남북 관계론 이런 과목들을 하고 있죠. 북한 사회에도 포함해서 네. 국제 정치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학과 학생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1, 2학년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국제 정치로는 3, 4학년생들이 듣는 수업이고 북한 사회에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듣고
특히 북한 사회 이해는 김 교수가 개설한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정원이 40명인데 40명 다 차고 그럴 정도로 인기 있는 북한 사회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 수업의 강사님들이 다 다릅니다. 매주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의 주제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놓고 좀 다각도로 이렇게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갖는 그런 수업이죠. 통일부에서 펀딩을 받아서 강사님들에게 강의료를 드리면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수업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하면 얼마나 어두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겠구나. 너무 어두운 면만 강조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시각, 국제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것이나 주민들 사회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북한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어쩌면 학생들이 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교양 과목인 북한 사회 이해를 개설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MZ세대는 통일에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 별로 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 사회 이해나 국제정치 이론이나 또 국제정치 이해 같은 수업을 북한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남북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면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들이 몰라서 오히려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런 장을 계속 제공해주면 거기에 대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그런 것을 사실 우리 뭐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강의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학술회의나 뭐 이런 데 가면 통일부나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너무 수도권에 북한과 통일 또 외교 이런 것들 인력이나 예산이 다 쏠려 있어요.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정부 부처의 차원에서 홍보 활동의 영역을 좀 이렇게 넓혀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좀 다양한 현안이라든지 또 남북관계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 교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장을 더 폭넓게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힘든 점도 있지만 강의하면서 얻는 뿌듯함이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매주마다 거의 9시간 내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게 느끼는 보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이 경계국가에 있고 완충지대 국가에 있는데 외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외교를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그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순간 그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현안 분석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 뭔 학문이 아니라 일상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할 때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시험이나 또 기말 시험을 볼 때 그렇게 강의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쓰는 학생들을 볼 때면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보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새 학기를 준비하며 또 다른 학술지 논문을 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 논문을 학술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자료 수집이라든지 논문 참고 논문을 지금 읽고 있고 국제 정치 이론을 조금 더 미국 쪽에 계시는 학자들의 논문들을 지금 다 수집해 놨고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죠.
한국에 정착하면서부터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김 교수. 교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목표는 이뤘지만 앞으로 이룰 목표는 더욱 많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통일 관련된 책을 하나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이제 그 안에는 뭐 그동안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어왔을 때 이런 이 경계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가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책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 청년들이 지금 뭐 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잘 마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도움을 줘서 잘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신과 같은 탈북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고요. 또 궁극적인 목표로는 고향 청진에 돌아가 북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아마 그날이 꼭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친구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교육 수준을 좀 높여서 그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유럽 주요 나라 정상들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유럽 대륙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16일 프랑스 인터라디오 방송과 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내일 주요 유럽 나라들과 함께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참여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AFP통신에 17일 오후 회담에 영국과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정상과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키스 스타머 총리가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 죽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유럽연합 EU가 16일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나발리 씨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러시아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서 러시아 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사망 일주기라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이 그의 죽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고발했던 나발리 씨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1년 전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 씨가 당시 교도소에서 걷다가 숨졌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나발리 씨 변호인들도 여전히 다른 정치병 수백 명과 함께 부당하게 수감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15일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미넨 안보위회에서 루비오 장관을 잠시 만나 이른 시일 안에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 대화를 열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추구할 것을 합의하고 국방과 경제, 기술, 여타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미일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야 외무상이 미국 정부의 관세 관련 조처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며칠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의원과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습니다. 14일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우디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고 전략적인 협력국들과 상의하기 전에는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로이터통신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회담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누가 나오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맥컬 의원은 독일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사우디 회담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 회담을 조율해 마침내 평화를 이루고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가 15일 밝혔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이날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협상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에 유럽에 참여할 전망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톱 핀란드 대통령은 유럽인들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미래 혹은 유럽의 안보 구조를 논의하거나 협상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 VOA 저녁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